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에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네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 도로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조금 긴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 천국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 위의 교회들이 과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이 떡을 먹는 그런 잔치 자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선뜻 그렇다고 이 어렵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다들 교회 와서는 버러지보다 못한 죄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실제로는 다 이 주인 행세하기를 좋아하지 별로 자기를 교회 와서 심각한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희망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생각할 이 마음의 여유가 없을 텐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떡을 먹을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이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눈먼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뭐 돈도 못 버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초청해서 자리에 앉히고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해준 그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희망 없는 죄인을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의 하나의 지점과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실수한 사람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도 와야 되고 주저앉은 사람도 와야 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핸디캡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 중 사랑의 떡을 먹고 회복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이 땅 위에 천국의 지점 같은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다 주장했던 그 이전에 그 유대인의 회당처럼 어떤 면에 부족하거나 혹은 악한 사람들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상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들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만 번질번질하게 외식하면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면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떡을 먹게 해주시는 그런 이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강한 자가 되고 싶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약한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희망 없는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도록 초청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에 사실 자주 선택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은 생전 가도 설교 한번 하지 않는 그런 본문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창세기 38장 여기 뒷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38장 뒷부분은 설교하기에 참 민망한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다. 아니, 이런 회개망상한 얘기가 이 거룩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니. 아, 그런데 성경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일날 난예배 시간에 아,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뭐 이러고 설교를 하려니까 사실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민망하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걸 본문으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죠. 잘 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은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생에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그보다도 더 힘든 그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더 추잡하기도 하고 더 충격적인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 지나간 얘기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뭐 몇 달 전에 요즘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TV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이거이 실화냐 하는 뭐 제목도 좀 이상한 그런 게 있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목부터가 좀 자극적이고 그러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이 모르고 있는 일들이 참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실수들이 꼭 무슨 이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정직한 그러한 일이거나 하여튼 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사회적으로 했든지 혹은 뭐 실수로 했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클린턴, 빌 클린턴 대통령 그는 냉전 종료 이후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난 그분이 재임했던 199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5.1 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은 그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만들어내고 최강의 강대국으로 그는 이 미국을 만들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클린턴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제 가족에게 당신 내가 클린턴 하면은 클린턴에 대해서 뭐가 생각나냐고 물었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루인스키 사건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루인스키 사건을 다 아실 거예요.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제 앞에 계시고 다 아시는 그런 형편인데 아시다시피 클린턴은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뛰어난 능력으로 그 어느 주입니까? 아칸소주입니까? 거기 주지사로 있다가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그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그 후에 이 사람은 성추문으로 세상을 참 충격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거기에까지는. 그런데 그 루인스키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번도 아니고 세 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백악관을 무려 3년 동안 뭐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어떤 공무원도 아닌데 계속 방문해서 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했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문자가 무슨 자격으로 평생 동안 한 번 만나기도 힘든 미국 대통령을 세 주에 그 3주에 한 번씩 그것도 방문할 때마다 보좌관도 없이 독대에서 3시간씩 3년 동안이나 이 얘기를 나누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클린턴 대통령이 매번 그 정기적으로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만났을까.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이 초청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클린턴 대통령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커넬대학교에서 교수도 했고 베스트셀러 책도 아주 많이 내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저명하게 알려진 그런 분인데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다섯 분을 꼽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저명하고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목사가 어느 날 7계명을 범하게 됐어요. 이게 다 드러났고 본인도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모든 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깊이 사죄하고 자녀들에게도 사죄하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봐 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교회에서도 사임하고 사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는 깊이 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클린턴과 맥도날드 이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그 유형이라고나 할까요? 이거 행동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지경에서 대통령이 그 목사님을 불렀는데 아니 목사이기 이전에 3주에 한 번씩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3시간씩 3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독대해가지고 도대체 백악관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그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추락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둘이 앉아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나 뭐 자녀들과 함께 그냥 교인으로 수요일날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제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뿐이었고 영적으로 산산이 부서진 그런 상태의 한 교인이었다. 그러면서 항상 조그만 소망을 품어왔는데 뭔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려고 노력했었다. 뭐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는 설교자도 아니고 그냥 뭐 크리스찬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사람으로 예배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주지 못했으면 좋겠다. 부끄러우니까. 근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잘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날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 한마디라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이 소망을 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예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가끔 주변 사람들이 아 왜 그런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느냐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바른 목사가 돼서 한 번이라도 저 강단에서 다시 설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맨 먼저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예배당 의자 한 줄에 한 명 정도는 이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는 이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렇게 외탁의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은 교회 장의자라고 해가지고 긴 그 예배당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7명 때로는 10명씩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는데 그런 장의자 하나에 한 명 정도씩은 아무튼 그 사연이나 다양하겠지만은 심령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로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건강하게 살고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뭐 참 거룩하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주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 희망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 상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다들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말씀대로 충성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충성한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주신다, 축복하신다는 이런 말씀만 전하면은 아 그렇게 망가진 인생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발붙일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지. 그럼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자기 자신이 지금 수렁에 빠져서 그 지경이 돼서 예배당의 한 긴 의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어 보니까 나만 그런가,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아니겠는가, 저쪽에 저 옆에 앉은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저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다른 충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은 아닐까. 뭐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다 실수하고 그러고 사니까 맥도날드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대통령이 아닌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을 터인데 미국 전역에 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을 터인데 그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보도가 되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데 똑같은 일을 저질렀던 나는 어떠냐 말이지. 나는 대통령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형편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그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가 그렇게 만났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창세기 37장부터는 그 멋진 믿음의 사람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7살 때의 요셉이 꿈을 꾼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형님들 때문에 그 애굽에 팔려가는 얘기가 쭉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38장 앞부분, 그리고 39장에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40장, 그리고 41장, 뭐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가 아주 멋있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 가운데 쭉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중간에다가 이거 아예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요셉의 형님이 실수한 그 유다의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 38장 뒷부분에다가 끼워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을 편집하다가 보면 편집자의 실수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보았듯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던지, 뭐 좀 성경에 넣으려고 하면은 다른 데다가 좀 넣던지 이렇게 해야지, 아주 이 영웅 같은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된 그 한가운데다가 어떻게 그렇게 쌍스러운 이야기를 끼워 넣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38장 뒷부분에 좀 이상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그렇게 편한 얘기가 아닙니다. 참 불편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 큰아들 아내,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만며느리가 누굴까요?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속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혼자가 된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풍속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과 이 다말을 결혼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내가 자식을 지금 낳는다고 해도 이게 뭐 내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자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형의 대를 이어줄 생각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결국 이 둘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시 풍속에 따라 이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 여기와 함께 이제 결혼을 시켜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버지인 유다가 생각할 때는 겁이 들컥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첫째 아들도 죽었지, 둘째 아들도 죽었지, 아 이러다가 우리 아들 셋 있는데 셋 다 죽이겠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야, 어쩌겠냐? 내 막내 동생 시동생은 지금 보니까 너무 어려서 아직 장가들 때가 안 됐는데 너는 그냥 친정에 가서 기다리란 말이지. 그래서 얼마 후에 막내가 좀 커서 결혼할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 좀 어떻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혼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유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다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양털을 깎을 일이 있어서 그 며느리 다말이 있는 그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일은 한동안 양들을 먹일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서 이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은 양을 키우는 이 목축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고, 그래서 털을 깎을 만한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양을 칠 만한 그러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인데, 양을 칠 만한 이 양털을 깎을 만한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도 하고 축제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이 예가 성경 창세기 여기 38장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25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런 중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네 시아버지 유다가 양을 치기 위해서 이 근처에 오셨다더라.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아 이제 시아버지가 날 불러가지고 아가야 이제 셋째가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는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형들의 대를 이해하겠다. 뭐 최소한 이렇게 말해주기를 다말이 친정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지금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까지 와가지고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 며느리가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예, 단단히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예, 나가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게 창기처럼 위장을 하고 나가서 길목에 기다리다가 이 시아버지 유다를 예,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그 며느리 유혹에 넘어갔어요. 뭐 증표나 대가를 달라고 그러니까 줄게 마땅치 않고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 도장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주고 하룻밤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뭐 증표로 주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이 유다는 까맣게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유다에게 그 소식이 들리기를 당신이 친정으로 내보낸 그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더라. 당신 며느리가 혼자 있는데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나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 불러내서 그냥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 며느리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 이걸 준 남자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유다가 가서 보니까 그게 누구 겁니까? 자기 거거든요. 아마 유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임신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되고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은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결국 쌍둥이 낳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어디 한 군데라도 여러분 좋은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좀 쉽게 각색해서 알려드렸지만은 참 이 성경에 이 여기에다 집어넣기에는 사실 너무나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무슨 드라마처럼 불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그 중요한 이야기 중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것을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하나 틀림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기록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글자 하나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있는 순서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유다의 민망한 이야기가 더군다나 그렇게도 훌륭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그 가운데 들어있을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워낙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뿌리시면서 형통하게 나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 참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 참 아주 우리들에게 유익한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민망한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요셉처럼 아주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다같이 씻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다 귀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배열과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나온 그 두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참 놀라운 걸 말씀해 주고 있지요. 유다는 이 유다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유다 아닙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다.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라기 아닙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을 통해서 낳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딱 언급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다말을 뺐으면은 유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말에게서 낳았다. 참 하나님 집요하시죠. 너 다말에게서 낳지 않았느냐 말이지. 난 이걸 여기 꼭 써야 되겠다. 하나님 그걸 꼭 여기에 써야 되겠어요. 그거 좀 빼면 안 되겠어. 아니야. 꼭 써야 되겠어. 유다가 그냥 얼굴을 못 들겠지요. 하여튼 다말에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에 또 있습니까? 용서가 또 있잖아요. 용서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라. 여러분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면 다윗을 낳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 다윗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레스가 있는 거죠. 이 베레스는 야곱의 아들이자 요셉의 형제인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낳았습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고 하면은 이겁니다.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사람 누구 없나? 여러분 이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종류의 실수를 했던지 간에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어떤 실수든 실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에 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교회는 이렇게 열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성공한 사람 아니지요.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런 순간에 당신이 믿어왔던 사람들 다 당신들 떠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사람들이 어떤 죄가 발각되고 나면 다 욕하면서 뭐 당신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다고 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아왔어. 아 이제부터는 아니야. 우리 끊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떠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말씀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회복되고 용서돼서 돌아오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요. 사람들이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면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지 마라가 아니라 와서 떡을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아 그럼 정말이지. 아 나 같은 죄인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올 수 있어. 와라. 아 내가 저지른 실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능하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실수가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윗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다. 뭐 오히려 여기 유다가 저지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도 우리가 아 다윗, 그 참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한 사람이지 그러는데 아 다윗이 저지른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뜯어서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다윗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죄를 여러분 다윗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성경에 빛나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실수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 가지 치명적인 실수도 했는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다시 교회에 가서 집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걸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끝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여러 해 동안 그 많은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많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목회까지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여러 해 동안의 아픔의 시간을 통과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의 용서를 받고 그는 다시 돌아와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클린턴 같은 사람 상담해주고, 또다시 그는 책을 쓰고,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책들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책의 서문을 보게 되면 이런 서문이 나옵니다. 나는 가족들과 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여기 다윗의 얘기를 쓰면서 자기 마음을 그 속에 투영시켜가지고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그리고 이 온 성도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금년도도 벌써 8개월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 달 지나오면서 실수도 생각해보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말에 실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한번 쏟아보니 주어 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어쩌면 그런 실수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부끄러운 그런 분노, 그런 분노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족들에게나 직장 동료들에게나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했다,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들이 깨져가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어떤 종류의 실수를 했든지 오늘 말씀이 뭡니까?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떡을 먹게 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월이 됐습니다. 9월이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저질렀던 어떠한 실수이든지 간에 그 실수, 그것이 가져온 그 아픔과 후회와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계속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씻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리하길 바라고, 앞으로는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고 나온 그 막 나온 상쾌함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저는 의외로 교회 안에도 이런 실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우리 교회 교인뿐만이 아닙니다. 상담해 보면은 상상 못할 충격적인 실수와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속에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꺼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골마 썩어가지고 뭐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사람들로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실수한 사람도 떡 먹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자신들의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이 주간에 되돌아보면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실수를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실수 때문에 내가 몇 년째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다.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주셨고 그 늪에서 꺼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세월에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이제 주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들이 성경 속에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떡상에 불러서 앉게 해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저희가 다 그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 못할 사정 가지고 고민 있는 분들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은 것 용서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식탁에도 앉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치고 악한 생각 아버지. 가지고 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아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정성스레 드리는 성도들의 생활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범사에 형통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한 성령의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